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는 자기가 직접 일하고 움직여야 돈도 벌고 좋은 일도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도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는 신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기도라는 게 간단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길 원하시죠.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막상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기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서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주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잘못 알고 있다면 마치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과 같겠죠?
생각해보니 기도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이 풀어지면 좋겠네요.
네, 그럼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선생은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알려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뭔가 능력 있고 특별한 기도문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특정한 문구를 알려주시기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히 외워서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글자대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런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네요. 기도라는 게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게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네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기도가 시작돼요.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욕구를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지? 싶어서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요. 막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으로 나를 이끌어주셨던 것이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 적도 많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네요.
나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먹을 음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 먹을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몸과 영혼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도 몸과 영혼의 양식 모두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말씀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서로에게 죄를 지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거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좋다는 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때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혹과 악한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사악한 존재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보호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떼쓰는 것과 같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거나 내가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많이 하면 더 잘 이루어지는 걸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네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를 예로 들면서 아무리 타락한 재판장이라도 밤낮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과부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을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비는 기도의 방식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날카로운 식칼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주면 안 되죠. 식칼을 달란다고 준다면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매일 아버지 칼 좀 주세요. 칼이 가지고 싶어요. 너무 원해요. 라고 금식까지 하면서 달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간절히 많이 기도해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로 안 들어주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겠네요.
간절히 찾고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것을 구한다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자주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아무리 간절히 자주 기도해도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잘못된 기도를 할 바에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런데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서 망하고 황폐해져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스스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약속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 이유는 마지막 구절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회복시키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될 거라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것 같아요. 어쩌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당시 통치자가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거죠.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상관없이 그저 돈만 달라고 조르는 자녀도 문제지만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 자녀도 문제겠네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소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네요.
사람들도 가장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지만 어디 멀리서 나를 혼내거나 판단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네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과보다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큰 능력과 효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네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기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아직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건 안 돼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네요.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기도 응답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인격적인 관계 속 대화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지고 넓어집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을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모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궤의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멀리하고 우상을 버려야 할 텐데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네요.
기도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삶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주기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때가 아니었거나 내가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을 포함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과 의도로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더욱 자주 많이 기도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까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 남조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북수른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만약 부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부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보다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해서
네.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100% 고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네.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소리자매님은요?
네, 저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아, 꼭 부자가 돼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세계 10대 부자 정도의 돈을 원하진 않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쓰고 싶을 때 쓰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돈도 우리에게 없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남조선이 잘 살지만 저도 청년이어서 그런지 청년들이 자립해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하죠. 이런 부족한 결핍 때문에 걱정과 근심도 항상 따라다니고요.
사실 이 모든 생각들은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돈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돌아보니 재정에 매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 돈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과 결핍이 있는 삶에서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크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돈이라는 우상에 매어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삶의 방향임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곡식 저장할 장소가 부족하다니 요즘으로 따지면 한마디로 삽에 크게 성공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겠다는 은퇴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참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며 부러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부자를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그는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자, 그런데 그 부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둘째, 그는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수고하여 땀 흘려 여러 해 이후를 내다보고 쓸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고 즐기는 데 사용했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과 연결하여 이것저것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간과한 채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꽃필 것처럼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자신을 과신하며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지만 교만한 자는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교만한 자일까요? 야고보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혈육의 사랑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요, 최고법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거여서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무서운 죄임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지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무서운 죄를 짓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자, 또 누가 교만한 자일까요? 둘째,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고 과신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고 언제 살았는지 모를 만큼 금방 사라집니다. 무능한 존재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가 야고보서 5장에 등장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선지자처럼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유함은 그 자체로 죄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옳은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경고는 부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은 견고하게 서 있어 보였으나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곳에 서 있어 언제든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뭐라고 의인에겐 상을 주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자들은 불신자들인가요? 아니면 신자들인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신자들일 경우에는 형제들아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신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인데 경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 애굽, 구스, 두마, 아라비아, 남유다,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또 아모스 1장부터 2장도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 등 일곱 나라들의 많고 많은 죄 가운데 서너 가지 죄, 즉 대표적이고 중요한 죄를 언급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시니 모두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4장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중 부환자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혹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부환자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부환자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모으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를 대표하는 재물과 옷과 금과 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죠. 이것이 삶의 안정과 의미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썩고 젖먹고 녹이 쓸었습니다.
재물이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줄 뿐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은 어리석고 허망한 것입니다.
부환자들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은 일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거나 계약한 것보다 적게 주거나 차일피일 미루다 주었습니다. 약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 69편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또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십니다. 시편 109편 31절입니다.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변호자여 해결자가 되십니다. 일꾼들에게 삭슨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부환자들은 가난한 자를 더욱 궁핍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환자들이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는 재물을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환자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고 살찌울 뿐 가난한 이웃이나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환자들이 심판받는 네 번째 이유는 법과 사람을 동원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든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권세와 재물을 가진 자들이 비호하는 세력과 함께 법을 교묘히 이용해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는 자들에겐 비참한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사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은 반성경적,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재물을 모으고 사용할 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기, 착취, 폭력을 동원해 모으거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엔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 나와 가족을 위한 목, 다른 사람과 국가를 위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며 사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으로 재물을 소유한 것은 다른 몫에 대한 탈취인 것입니다. 셋째, 말세에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해서 돈의 지배를 받게 하지요. 매일 돈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네, 정말 돌아보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에는 뭔가 영적이고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은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신인 돈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아멘.
짧지만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네. 난 정말 알고 싶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서둘면서 염려하는지. 참새가 을새에게 말했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서인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말이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시네요. 참새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은 많은 고통과 불편을 줄 수 있는데 가난이 두려워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형제들아 말하면서 가난한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첫 번째 권면은 길이 참으라 곧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길이 참으라는 것일까요? 부자들의 착취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 귀한 열매를 얻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부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힘들어지면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줄기차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서로는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일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일 수 있는데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의 착취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텐데 야고보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라 한 것은 원망이 백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원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광경을 보고 가난한 자들은 실망과 낙담을 합니다. 셋째, 실망과 낙담은 부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낳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번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수없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했는데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또한 인내한 욥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의 결론은 복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권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자는 헌 맹세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하늘로나 땅으로 지킬 수 없는 헌 맹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이 기도한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옳다, 그다라고만 하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원망하거나 헌맹세를 함으로 부자가 받아야 할 심판을 가난한 자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자들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 각성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은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든 영원한 나라에서든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경성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를 비방하는 자요.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 과신하는 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자들에게 야고보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경고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재물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모으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했으며 법과 사람을 동원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사용할 때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해야 하며 말세에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돈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부자들의 불의함을 심판하실 주의 강림이 이를 때까지 길이 참고 부한 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원망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의 본보기로 삼고 고통의 상황에 매몰되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은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의 특징은 형제 비방과 자기 과시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기에 울고 통곡하라 경고했음을 알려주며 이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믿고 바라보게 가르치십시오. 부한 자들은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믿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법과 사람을 동원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기에 심판받는 것임을 알려주며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해 돈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며 인내했던 선지자들과 욥을 본보기로 삼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 권면했음을 알려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은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